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열왕기하 7장 20절입니다.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이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왕관을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도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천둥 소리와 함께 내리기 시작하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재난 문자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신지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작은 한 사람 그 개인의 일상까지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누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탄식과 고통, 좌절에서 나오는 신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눈물과 한숨 그것뿐일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다면 지금의 탄식은 구원과 은혜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나뭇가지와 같다 할지라도 이 마른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본문의 마지막 절인 6장 23절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앞서 6장 전반부에서는 아람의 공격이 엘리사의 영적 통찰력과 판단력으로 인해 무산되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끝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마침표가 찍히자마자 다시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아람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엘리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아람 왕으로 표현된 베나닷은 벤과 하닷의 합성어로서 벤은 아들을 의미하고 하닷은 아람의 국가신인 태양을 의미합니다. 아람은 왕의 이름을 거의 모두 베나닷으로 지었기 때문에 본문의 사마리아를 포위한 왕이 어떤 베나닷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의 거의 동일한 의견은 베나닷 2세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6장 전반부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사가 후반부에 들어서는 거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엘리사가 대외적 활동은 줄이면서 동시에 후배 선지자들 양성에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람왕 베나닷은 엘리사의 활약이 뜸해진 것을 알아채고 신속하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람의 갑작스런 침공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성문을 닫고 장기전에 들어간 사마리아 성은 한마디로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의 상황을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쌈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사방을 에워싸자마자 사마리아 성 안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하락했고 생필품의 가치는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분지형 대지에 건설된 성이었고 완전한 고립이 가능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모든 통로를 막음으로 스스로 항복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였기에 현재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심각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은 1세겔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나귀 머리 하나의 가격이었던 은 80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32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짐승의 머리 하나에 노동자 1년 연봉이었을 만큼 사마리아 성 안의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귀 머리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었기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는 다른 어떤 부위와는 다르게 먹기에는 좋지 않은 부위였습니다. 비둘기 똥의 히브리어는 히레요님인데 이는 대변의 히레와 비둘기의 요나가 합쳐서 생긴 단어로 개역 한글에는 합분태, 비둘기 합자에 똥분, 콩태로 번역했습니다. 히레요님이 정말 비둘기와 같은 조류의 대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만한 크기의 이집트 콩 혹은 포도씨, 쥐엄나무 열매의 꼬투리를 의미하는지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성경의 사례에서나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에서도 조류의 대변을 시용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기에 그만한 크기의 콩이나 씨, 열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콩 크기의 4분의 1갑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위로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비추어 약 1.2리터에 해당하는 콩의 양으로 추정됩니다. 이 콩을 위해 노동자가 20일 동안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마리아의 참상을 말해주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에게 포위된 사마리아 성 내부를 순찰하며 더욱더 강한 방비를 갖추려고 하던 중 한 여인의 탄원을 듣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여인이 갑작스럽게 조우하게 된 왕에게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며 절규하듯 소리 질렀습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외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차크는 천둥 소리가 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이스라엘 왕은 6장 27절의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 표현은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교하는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묘안도 대책도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고 체념하는 표현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요청 외에도 왕에게 도달하는 수많은 상소와 도움의 요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마다 억울하고 다급한 사연을 가지고 왕에게 상소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그 요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아람 군사를 뚫을 수도 없었고 성 안의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틴다 한들 딱히 나아질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표현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당시 이스라엘이 수확을 얻는 장소였지만 현재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타작할 곡식이 없었기에 타작마당은 텅텅 비어 있었고 수확한 포도 열매가 없었기에 포도주 틀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요청은 이것이었습니다.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현재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거나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하자는 이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도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도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은 단순히 인간이 배가 고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범죄가 아무리 만연하여도 부모가 자식을 해했다거나 자식이 부모를 해했다는 소식에 우리가 더욱더 분노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규율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그 철륜이 깨져 있음을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먹을 정도라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얼마나 더 쉽게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일은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안에 있던 법은 제 기능을 상실하였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과 기준은 사라지고 비열하고 추악한 인간의 본성만 만연한 사마리아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아이를 감춘 여인에게 너의 아이를 내놓아라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멈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할지 어떤 판결도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성 안의 참혹한 상황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던 성경의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회개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세워갑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의 행동에서 그가 입은 베옷은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단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정치적인 수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회개는 오직 자신을 향한 깊은 통찰과 반성이며 죄를 향하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행한 것은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방비하고 극복하는 것은 선지자 엘리사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자신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나라의 위기와 민족의 굶주림을 오직 선지자 엘리사에게 전가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자기 안위와 무책임의 모습일 뿐입니다. 본문 6장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어떤 상황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임을 지는 누군가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있다면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후임의 실수를 책임지고 감당하는 선임이 있다면 그 직장은 언젠가는 지금의 손해를 극복하고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으며 교회의 어려움 앞에 책임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교회는 회복됩니다. 국가의 어려움 앞에 책임을 지려는 국민이 많은 나라는 그 위기를 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을 때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국가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가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여 아람의 갑작스러운 침입을 알고 대비했더라면 사마리아의 국경을 지키던 수비대가 자기 나라를 잘 방비하고 있었더라면 사마리아 성의 관리자가 성이 고립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물품을 잘 비축했더라면 사마리아의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탈선하고 있을 때에 깨어 기도하며 국가 지도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줄 수 있었다면 지금의 이런 위기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사마리아 성은 지금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책임 있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 모든 책임을 한 명의 선지자에게 전가하며 자신은 그 책임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저주까지 사용하며 미워했던 이유가 나라를 여러 번 위기에서 구했던 엘리사가 지금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6장 전반부에 침입했던 아람 군사를 잘 먹여서 돌려보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왕은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찬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처단할 자객을 보냅니다. 왕이 자객을 엘리사에게 보낼 때 엘리사는 사마리아의 한 곳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죽일 사람을 보내는 상황에서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왕의 곁에 아닌 엘리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또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장로들은 왕보다는 엘리사에게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이스라엘 왕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죽일 자객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나라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며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나라와 그 백성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가 아람에게 포위되고 아사 상태에 빠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해석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 앞에 무기력한 절망과 책임 전가성 살인을 저지르려는 왕과는 달리 엘리사는 인간의 모든 절망과 아픔을 들으시고 고통과 심판의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사 택하신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서문에서 고운 밀가루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며 회복될 정확한 시기와 방법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극에 달하여 더 이상 참기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안의 상황처럼 총체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할지라도 내일 이맘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왕 곁에 보좌하던 한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불신의 말로 답을 합니다. 7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장관의 말을 쉽게 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에 창을 만드시고 비 대신 곡식을 비처럼 내리시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소? 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를 향한 부정적인 조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불신앙이며 조롱의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장관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경시하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곧 이말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하나님의 확실한 일으켜 세워주심, 지금의 고통이 반드시 마치는 때가 있는 그 내일 이맘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건만 왕과 장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불신의 메시지가 단순히 성경 안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올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다와 같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으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오히려 매일같이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도 사마리아의 한 장관처럼 불신의 메시지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죄를 지을 때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알지만 나의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시지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대답했으면서도 죽을 지경이 되면 도망가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기도 합니다. 불신의 메시지를 안고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7장 3절부터 엘리사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 중심에 한센병 환자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한센병은 불치의 전염병으로 인식되었고 율법의 부정한 자로 죄가 형상화되었거나 사탄에게 들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병자들은 정결법에 의해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였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예배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인원을 개수할 때에도 포함되지 않는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이들이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겪었을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성문을 오가는 이들에게 구걸하며 먹고 살거나 성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주는 먹거리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던 터라 현재 사마리아 성 안에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던 상황에 이 한센병 환자가 겪었을 굶주림은 아마 더한 굶주림이었을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구걸함으로 더 이상 연명할 수 없게 되자 어차피 죽을 운명 아람에 투항하기로 결심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들은 대단한 결심으로 아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람 진영에 투항하러 가는 것이며 남아도 죽고 투항에서도 죽는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는 아람 진영에 투항하는 것을 선택한 정말 절박한 인생입니다. 이 절박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대대로 이어온 신앙의 혈통이 아니어도,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처럼 친히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훈련이나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해야 하고 십자 사명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던 아람 진영을 한센병 환자 네 사람이 종횡무진 휘저으며 다녔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창문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시듯 메추라기를 보내시듯 홍해를 가르시듯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리적인 기적과 능력을 직접 보여주시기보다 사람이 일하게 하시고 사람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의 의도가 불순하고 믿음으로 응집된 결단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어리석은 이들을 택하셔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이들을 택하셔서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해질 무렵 한센병 환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을 향해 죽으면 죽으리라 향하던 그 동일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진영에 큰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 소리에 너무 놀란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 말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늘에 창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큰 군대의 진군 소리가 얼마나 크고 긴급하게 들렸던지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주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주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원수들, 문제들, 암담한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람 진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한센병자 네 사람은 한참을 먹고 마셨으며 귀하고 값진 물건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신들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인 전환은 자신들이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사마리아 성에 임한 구원의 소식은 사마리아 성이 거절하고 거부했던 한센병자 네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한센병자들은 칼 한번 휘두르지 않았고 고함 한번 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꺼이 사마리아 성에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과 눈물뿐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선물처럼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 믿음의 경력, 열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을 한센병 환자처럼 내가 직접 보게 될지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처럼 소식으로 듣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찬 불신의 메시지를 지우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늘에 창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마리아 성과 같은 인생, 배고프고 목마르며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어긋났고 눈물과 한숨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칠고 거친 인생이 주님 품에 있습니다. 어디도 쉴 곳이 없고 누구도 의지할 리 없는 우리 인생에 피할 산성과 바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도 댈 수 없고 어디서부터 일으켜야 할지 모를 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시는 하나님, 사마리아 성과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힘을 얻으며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이 말씀으로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